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우리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번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의심 많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였죠. 양털을 가지고 이걸 젖게 해달라, 젖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모여 이제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지,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사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의 앞에 내용을 보면 숨어 있었던, 그렇죠? 두려워 숨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기드온과 함께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살던, 싸울 의지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드온과 함께, 사사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짐과 동시에 기드온과 함께 모여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도 이제 의심을 거뒀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전쟁에 임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아마 이제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 좀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너희가 너무 많아서 쉽게 이겨서 스스로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니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만 3천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3만 2천 명이 모여갖고 이제 모여 있었는데 두려워 떠는, 혹시 두려운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괜찮다.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원래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면 군법에서 즉시 즉결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필요 없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어요. 만 명이 남았죠. 이제 4절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 명도 많으니 더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아마 주일학교 때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제 물가에 이제 진을 치고 훈련이 끝났는지 뭐 아니면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아마 뭐 고된 훈련 속에 훈련을 하고 이제 물을 먹기 위해 대가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나 너 잠깐 여기 서봐. 이제 물 마시는 걸 봐라. 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자유롭게 물을 마셔라. 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물로 뛰어들지 않을까요? 와, 물이다! 막,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개가 하는 것 같이 핥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마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하는 자들을 보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뭐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겠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박고, 물에 박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인 거죠.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 300명. 이 300명이 남은 거죠. 아,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아마 머리를 박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이 개처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사실 상상을 잘 할 수가 없는데, 개가 어떻게 물을 먹는지. 뭐, 핥았다고 하는데 핥고, 아니면 뭐, 머리를 박고 먹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손으로 물 움켜쥐고 먹었던 자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낸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던 그 북적북적하던 전쟁에 임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던, 예를 들면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3만 명 넘게 모여있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300명만 남았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디안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0만 명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300명만 남은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그 밤에 300명만 남기로 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언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밤에 몰래. 혹시 무서우면 네 부하 한 명과 같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내려갔어요. 몰래 갔더니 미디언과 12절에 보면 미디언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마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려갔는데 그 상대 미디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떡이 장막을 넘어뜨렸다. 그런데 이게 필히 기드온이 보리떡이고 우리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라는 말을 기드온이 들은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면서 이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여러분 이것도 이 내용도 주일학교 때 들으셨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갈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베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제 전쟁의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 같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으로 무찔렀습니다. 300명으로 여기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병력을 300명으로 무찌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게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원의 300명 하도 얘기를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아 비슷한 얘기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300명으로 그 많은 인원을 무찌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항아리랑 횃불을 들고 가서 밤에 그것을 나팔을 보고 깨면서 나갔더니 그러니까 외쳤죠. 여기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위대한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서로를 뵌 거죠. 물론 이제 당시에 무슨 뭐 어두웠겠죠. 어두웠는데 이게 뭐랄까요 서로를 뵐 정도로 당황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앞에 나온 꿈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미디안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꿈의 내용들과 함께 이 소문이 돌았겠죠. 야 우리가 질 거래 뭐 이렇게 질 거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소문이 돌았겠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300명이 항아리를 깨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겠죠. 대포 소리같이 나겠죠. 그리고 횃불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를 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미디안 백성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기드온에게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사실 기드온이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온 자들 3만 명, 3만 2천 명 인원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그 전쟁에 승리하였다. 3만 2천 명이 똑같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로 만약에 이 일을 겪었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내용이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였다라고 말할까봐 줄여야 한다라는 이유가 나오지만 뒤에 또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밤에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얘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왜 밤에 내려가라고 하셨을까? 또 너가 혹시나 무서우면 부하와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기드온이 두려워서 잠을 못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디안을 주셨다. 가서 싸우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잠을 설쳐가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 봐라. 내가 이 미디안 진영을 너의 손에 줬다. 한번 내려가 봐라. 혹시나 두렵거든.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봐라. 제발 좀 가서 봐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저 볼까요? 너무 무서워. 어떻게 저 혼자 가요? 부하 데리고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듣고 올라와서 진짜였구나. 일어나라. 가자.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사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전쟁의 자리까지 나왔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많이 모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끌어모았겠죠. 다 나온지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왜냐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은 가라라고 했을 때 2만 2천 명이 간 걸 보면, 반 이상이 간 걸 보면 억지로 끌려와서, 무섭지만 억지로 끌려와서 있었던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기드온의 이 내용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 양털이 젖지 않은 것을 보고 어쨌든 이제 전쟁에 임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처음에 얼마 안 모였어요. 더 모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생각해보면, 드라마라고 생각해보면 다 끌고 모았겠죠. 그냥 다 와라. 저는 못 싸웁니다. 일단 와라. 막 억지로 다 모아서 3만 2천 명 정도 되니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려고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나님, 뭐가 많아요? 미디안은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많은데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아니야, 너무 많아. 줄여. 두려워하는 자 가라고 해라. 가라 라고 했더니 만 명만 남았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불안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래, 만 명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더 줄여야 된다. 세 부류로 나눠라. 나눴어요. 만 명, 2만 명, 아니 뭐야, 만 명 중에 몇천 명, 몇천 명, 300명, 설마 저 300명 돌아가라고 하겠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300명만 남겨두래요. 다 가래요. 저였다면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라면서요. 아니 3만 명 넘게 남았는데 300명만 남으라니요. 하나님 도대체 전쟁을 하라는 건 입니까? 말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300명이 남은 그날 밤, 영화라면 저는 기드온이 도망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300명만 남은 그 시점에, 그 밤에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지껏 기드온 숨어 살았잖아요. 미디안이 두려워 숨어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쨌든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싸우자. 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해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해줬어요. 이거 빼도 박도 없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300명.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전 도망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너 어디 가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300명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려가 봐라. 도망가지 말고 저기 진영으로 가봐라. 혹시나 두렵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 봐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내려갔겠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보고 도망갈 겁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그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 꿈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우리를 넘겨주었다라는 꿈 같다. 우리도 빨리 도망가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건 분명히 이 꿈에, 이 꿈을 해석한 사람도 참 웃긴 거죠. 만약에 자기가 속한 군대가 저쪽에 있는 지도자에게 어떤 신이 그 군대를 넘겼다, 이건 필히 그 꿈이 맞다라고 했다면 도망가야죠. 여기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신기가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건 필히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올라가죠. 일어나라,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마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나아갑니다.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을 설득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 많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 두려워 떨지 말고 가봐라, 가봐라, 들어봐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우리를 도매급으로 묶어갖고 한 방에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 너네 끝,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다, 뜻이 맞지만, 우리도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냐, 우리가 잘 아는 정답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지,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부족한 우리를 그냥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의심하며 그리고 확신하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가 아니라, 세우신 사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구원하였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게 않게 하시며 주의 크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살렸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걸려 계신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고민 때문에, 때로는 어떤 아픔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더 두려운 상황을 만드세요. 두려워서 백성을 많이 모아놨더니 백성을 죽여요. 더 두려워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적진 한가운데로 내려가래요. 계속해서 믿지 못했다면 안 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거 못 가겠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못 가겠는데. 근데 갔죠. 어쨌든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정말로 싫은 방법, 어쩌면 기도는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원하는 모습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또 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은 모습으로,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라고 말하면 좀 비약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오죽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니 내가 원하는 건 남겨놓고 다르게 구해야겠다 라는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는 절대로 안 들어주시니 다르게 기도하자.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해 주실지도 모르니 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고 경험하라고 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감사는커녕 원망하며 도대체 이게 뭔가, 사실 기도원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라는 의심 속에 걸어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좀만 지나면,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게 아니라 견디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왔느냐? 아니요, 설득당해서 왔어요. 설득하심으로 내가 내 선택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몰아 가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표현을 늘 하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오셨어요 라고 했지만 결정적인 선택 속에서는 다 내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함이었고 또한 내 스스로 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적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는데요. 여러분이 감당 가능하니까 했겠죠. 정말로 할 수 없고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은요, 안 해요. 인간은 안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하고 그래, 우리 흔히 말하는 사이즈가 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물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냉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억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과연 그럴까요? 다 감당 가능하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했다면 여러분 설득 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억지로 강요해서 끌고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셨겠죠. 그래서 설득당해서 한 거를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득당했다면 거기에 내 의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여러분 야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하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 야 네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의심 속에서도 설득해 가시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설득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때론 제 청년 일부에서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조금 목사 같지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모르겠다면 그럼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으면 이걸 한번 해봐라. 아니면 둘 다 해봐도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죠. 좀 믿음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또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계속해서 끌려가는 사람과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마음껏 해보십시오. 물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누리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설득해 가실 거예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봐라, 도와줄게, 해봐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해봐라, 살아봐라,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멋있게, 기도원에게는 조금 더 사사답게 살아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사사답게 살지 못했죠. 이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부족함과 믿지 못함을 설득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설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질 일은 없습니다.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승리가 패배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가 패배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각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주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조금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다운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임을 기억하여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